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12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내용을 그냥 쭉 이야기해라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생각해보면 자연적으로 사건들이 쭉 전개가 되거든요. 먼저 1장부터 4장이 나오죠. 2장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서 북쪽에 이스보셋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이 문제가 3장, 4장에서 해결이 되죠. 5장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한층 더 은혜를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었죠. 그래서 5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남아있었던 문제였던 예루살렘과 블레셋을 정복하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다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장에서 다윗 언약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 결과 다시 8장에서는 주변 나라 민족을 정복해서 실질적으로 제국을 형성하고 주변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그런 황제의 지위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9장부터 12장까지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제국을 형성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9장 10장에서는 내적인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외부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나오고 11장 12장은 다윗이 죄를 범했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했던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선포하시는 내용이 12장까지 나와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13장부터인데 당연히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제국을 형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때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 그리고 제일 길게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장부터 20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 안에는 반란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두 번에 걸친 반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반란 사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갖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압살롬 반란 사건이 다윗 제국 시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까지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몇 장 안 기록했어요. 그랬는데 압살롬이 반란 일으킨 내용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정말 길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삶을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가장 심각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부귀영화를 누린 다음에 제일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아마 이미 60, 70 이렇게 사신 분들은 앞으로 당할 일들도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지껏 살면서 어떤 일이 제일 좋았을까? 여지껏 살면서 어떤 일이 제일 어려웠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들,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여서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 지금 나오는 압살롬 사건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죠. 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모든 조건이 좋지 않던 도피 생활하던 광야 생활 때 당한 게 아니라 온갖 부경화를 누리고 온갖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던 그때에 이런 지경들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난 게 아니라 다 넉넉하고 좋은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 반란 사건은 외부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지껏 벌어져서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평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울 가문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사울에게 핍박받기 시작하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북쪽에 사울 왕가가 세워지죠. 나중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도 사울의 후손들을 어떻게든 돌봐주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제가 평생 힘들게 다윗을 만들었던, 이게 사울과 관련된 게 정말 어찌 보면 이 골치가 지끈지끈 아픈, 이거 정말 내 평생 살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였거든요. 또 다른 두 번째 문제가 있었죠. 그 두 번째 문제는 다윗이 평생 살면서 전쟁통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만나면서 전쟁을 시작해서, 우리는 뭐 골리앗을 이기면서 막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만 누가 싸움터에 나가서 큰 사람과 싸우고 이기고 이걸 원하겠습니까? 싸움 없이 전쟁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전쟁하고 살았습니다. 늘 이기고 이기고 또 이겼지만 계속 전쟁하고 살았거든요. 이게 다윗의 평생을 힘들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사울 왕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두 번째는 주변 민족들 전쟁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문제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울의 자식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혹은 이방인들과 전쟁하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적인 문제입니다. 자기 집안에서 생겨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 살면서 제일 힘들게 당했었던 이 문제는 여지껏 이겨왔던 문제들과는 전혀 새로운 다른 종류의 문제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다 주셔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상황이 되었어요. 다윗이 꿈도 꾸지 않았는데 다윗이 제국을 이루고 황제의 지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사울의 문제도 아니고요. 전쟁의 문제도 아니고 다윗 자신이 죄를 범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평생 살면서 만난 제일 큰 어려움은 다윗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반란이 일어나는, 이게 참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압살롬 반란이 갖고 있는 중요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겨나는, 자기의 자식 때문에 생겨나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압살롬 반란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압살롬 반란은 크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사건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 아복음 11장에서 바세바를 성폭행하고 우리아를 살해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 심판을 선포하신 것 일정 부분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죽죠.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아이를 죽게끔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심판 이후에 이외에 또 다른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심판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10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남아있는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켜서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들을 빼앗아서 네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심판 선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심판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성폭행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아내들도 성폭행 당한다.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안에도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똑같이 네가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 반란 사건은 이 심판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또 다른 아들 암논을 죽여버리죠. 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문에서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뒤로 가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성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불행한 그런 모습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압살롬에 대한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조심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만 아, 좀 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간에 나쁜 행동은 안 하려고 하겠죠. 조심하겠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전에 보면 뭐 우리 전래동화나 이런 데 보면 뭐 선녀와 나무꾼이든 뭐 이런 얘기하다가 아, 이 얘기를 어디까지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20년 동안은 비밀을 지키세요, 안 그러면 나쁜 일이 있습니다, 이러면 20년 동안 비밀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전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이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여러분, 암논이, 자기 첫째 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정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아내들이 성폭행 당할 것이라고 심판 선포하셨는데 지금 내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아주 조심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이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했던 행동도 쭉 놓고 보면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들이 100% 완벽하게 다윗의 책임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다윗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다윗이 빌미를 준 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조심했어야 됩니다. 근신하는 태도를 가졌어야 돼요.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을 만한 꼬투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가다가 결국엔 심판을 받는 그런 지경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압살롬이 반란 일으킨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형벌을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되는가? 물론 받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심판과 형벌을 선포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언제나 죄를 범하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종종 우리 가운데도 없을 때들이 있어요. 마치 죄가 없어서 심판이나 형벌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냐, 뻔뻔하게 교만하게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병원에서 의사가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마치 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날마다 가서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때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있곤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었으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은 안 하고요, 특징들만 말씀드리려고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 압살롬 반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입 밖에 꺼내놓기가 참 민망하기도 하고 두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압살롬은 모든 부분에서 다윗과 정반대 선택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압살롬과 관련된 책을 냈거든요.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다윗이 만난 상황과 압살롬이 만난 상황이 매우 비슷해요. 다윗도 이러이러한 상황, 나중에 압살롬도 이러이러한 상황, 아주 비슷한 상황을 만났는데 상황은 비슷한데 했던 선택이나 행동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을 선택했다면 압살롬은 굉장히 세속적인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맨 끝까지 반란이 종결되는 그 순간까지 압살롬이 보였던 선택은 다윗의 선택과 정반대입니다. 이걸 이제 내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쭉 살펴보고 정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에서 잘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나요? 자신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자식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압살롬 반란 종결될 때 압살롬이 이 다윗이 압살롬 이름을 부르면서 막 탄식하거든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막 울며불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시되 다윗과 모든 부분에서 정반대로 행동하는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건 상당 부분 다윗 자신의 책임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자식이 키우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듣는 건 아니죠. 누가 어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참 자신감 있게 내 자식은 내가 이러이러게 키웠다고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부모는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죠. 자식이 삐뚤어 나가면 믿음 같지 않으면 혹은 참 세상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책임이 아닌가 그런 죄책감을 모든 부모는 다 갖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다윗과 모든 부분에서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다윗은 왼쪽으로 가면 압살롬은 항상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위쪽으로 가면 다윗은 항상 아래, 압살롬은 항상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면 압살롬은 어떻게든 세상적으로 살겠다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막상 만약 압살롬과 다윗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러고 말 텐데 그게 아니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적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심판을 받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까? 어떤 심판을 받는 게 모든 부모는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낫지.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심판은 나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인 거죠.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마음에 경계하는 마음을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찌 보면 참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양육하려고 하고 또 나도 귀하게 신앙으로 생활하고 내 자녀들도 나를 닮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끔 어떻게든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장 좋은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 이 이야기를 늘 생각할 때마다 아 저런 나쁜 놈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다윗이 저런 아들을 통하여 얼마나 고통스럽게 심판을 받았을까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힘겹고 어려운 심판을 다윗에게 행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평생 살면서 다윗의 제국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식을 통해 심판받는 일을 당했던 그 내용이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모쪼록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늘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 있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계속 우리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주변 여러 나라 민족들도 다 정복을 했지만 그러나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고통과 형벌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며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지를 생각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형벌, 이와 같은 모습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자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 변화받는 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녀들,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노력으로 결심만으로 되지 못하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